처음에 저희들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야 했던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도 너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무엇이 신앙이며 무엇이 복음이며 예수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더욱더 명쾌하게 정리하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집사로 이제 선출이 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또 고발이 되죠. 네,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세상의 권세 앞에 계속 고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 구제와 그런 봉사 같은 것들은 교회 운영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자 라고 해서 집사가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가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운영이나 무슨 뭐 봉사나 그런 거에 힘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무슨 직분이 필요하고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 뭐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확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완료가 된 거구나. 그 완료가 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그 은혜로 그렇게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의 이 가시적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만드는 조직화 시켜놓고 또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교회는 참 불가능하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 중에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적었지만 맞습니까? 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구약 때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무리,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그 무리, 그 안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확인을 위해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과 종교 행위는 이렇게 불가능하구나를 폭로당하는 역할을 맡았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신약시대에 이 가시적 지역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셨고 마귀는 체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교회, 이 땅의 지역적인 교회들을 마귀가 만든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교회에 숨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종교 행위,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 이런 거에 자기들을 이렇게 싹 감춰 놓고 자기들의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오만에 빠지게 되죠. 특히 우리 교회처럼 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 뭐 이런 소문이 난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오만은 극에 달아요. 더 커지죠. 다른 이들은 다 잘못 가도 우리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게 맞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가짜들이 들어와서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교회 중에 하나가 서문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뭐 이상하게 다른 교회와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여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은 교회에 숨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목사가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줄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도 빨리 벗어나세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성도의 눈에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가려줄 수 있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 인생을 걸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말씀 속에서 계속 걸림돌을 던져주고 자기는 성도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자꾸 비켜줘야 되거든요. 비켜주려면 목사는 교인들하고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 물론 마음속으로 성경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애써서 그렇게 해주는 이에게 마음을 주는 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 사람이 전하는 건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선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거 잘 설교하다가 갑자기 몇 달을 로마서 8장 같은 걸 설교하면서 마귀 같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칼빈 같은 경우도 세례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존 칼빈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침례교인들이 1,000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살인입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그 이유가 돼요. 침례를 주장한다고 너희들 참 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맷돌을 묶어갖고 강 가운데로 데려가가지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뭐 무디 같은 사람, 뭐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 죽을 때까지 흑인 노예를 집에서 부리고 살았어요. 아니, 목사가 노예를 부리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신경질적인 그런 성격이어가지고요.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잖아요. 얼마나 승질이 못됐으면 신경쇠약에 걸려갖고 주변 사람들이 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 왜 인간들의 한계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죠? 하나님 폭로시키시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말년이 다 안 좋죠. 어? 힘도 좋아요. 그냥 말년에 그냥 척도 몇 명씩 두고 거기다가 뭐 자식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가 할 거는 다 챙기죠.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합한자, 마음의 합한자의 아들이며, 아, 그 마음의 합한자가 못 이룬 일을 이루게끔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자가 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첩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을 그 성전에 들여놓고 그런 일들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성경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알아보는 데 쓰지 않고 어떤 일을 여러분의 그 존경의 대상이나 이렇게 놓게 되면요, 그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같이 무너지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시고 그 예수를 배우는 데에 도구와 방법으로 서 있는 그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소진시켜서 불태워서 그들이 앉아있는 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로 결론을 내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들, 여러분이 단호하게 나는 선생이요 내가 예수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헬라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인터넷 교인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는데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무슨 뭐 기도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런 거 못 받는다 뭐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좀 고상한 편이에요, 보면. 거기에 가서 그냥 앉아있어야 되냐? 자꾸 그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냥 가서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님한테 무례하지 않게 질문을 자꾸 해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목사님한테, 그러면 찍히네. 아니, 찍히? 말씀을 와서 물어보는데 찍는 목사, 그럼 빨리 떠나고. 가서 묻고 묻고 하면,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힌 목사라면은, 우리 성도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야, 내가 이거 설교를 설렁설렁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끔 교인들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 고쳐갈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자들은 진짜 그냥 찍어가지고 저거 빨리 교회 쫓아내야 될 텐데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 목사를 변화시켜서 그냥 잘 커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틀란타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고 작은 교회들이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책도 선물하고 CD도 선물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정말 들어가갖고 몇 주간에 걸쳐서 뭐 그런 기독교 없으면 다 읽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정말 그동안 여러분께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근데 그냥 뭐, 멍, 아니, 그냥 목사한테 무슨 뭐,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자라 그래갖고 그냥 뭐라 그래도 집소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알라바마에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 그 지역 목사님들 시골은 또 그거 친목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가면 조그만 교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연합을 해서 다 데리고 와요, 집회에. 근데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골프를 너무 좋아했고 골프를 치러 이제 뭐 시골이니까 그냥 뭐 골프도 싼가 보죠. 치러 갔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다가오는데 이게 안 끝나갖고 다 끝내고 30분 늦게 예배를 갔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럼 설교 준비는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무슨 수요 예배 때 준비를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아무데나 펴갖고 몇 주 읽고선 그냥 한층 이야기하고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도 걔네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뭔 얘기하는지 그냥 와갖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그런 할머니들만 수두룩하게 앉으시니까 목사가 아무 때나 올라가서 아무 데나 훅 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빨리 끝나면은 저 자기가 원하는 기도에서 복 받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 그날도 골프복을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는데. 저 떡으로 그냥 한 대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이도 지그시 먹는 사람이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뭐죠? 구약이에요. 율법. 구약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라는 건 그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성경을 너무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성경을 딸딸 외웠어요. 5살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외워갖고 열심히 그걸 다 해서 지켜내려고 애썼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그런 명령들을 다 일일이 적어서 그걸 잘 지켜내려고 하는 기특한 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죠? 아니요? 똑같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공부하기 하나하나 이렇게 뭐 쉬는 시간마다 읽고 전철 타고 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그걸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가? 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요지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꽉 막아놓고 진짜 십몇 년을 참고 참고 참았던 죄들을 다시 짓기 시작했대요. 어떡할 거예요 저한테. 네? 갑자기 자기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은혜가 뒤에 배경으로 백으로 그냥 딱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냥 그동안 꽉 막아놨던 그 죄들이 그냥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그분이 그 참은 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게 간음이라고 했지 가서 일을 저지른 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서슴없이 그거를 붙들었다라는 건 그동안 그가 참고 있었던 그 상태는 벼른 거였지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상태도 간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는 그걸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특해, 나는 대단해, 나는 훌륭해 라는 자기 의는 챙겼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동안 만약에 장로님이 그걸 꼭 참지 않고 장로님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다면 그걸 저지른 상태에서 그 성령이 장로님에게 주는 체취적 죄책,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십몇 년 동안 겪어왔다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꼭 참고 나는 대단해, 나는 기특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은 그것과 장로님이 그걸 꼭 못 참은 상태에서 터뜨려버렸는데 그 터뜨림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서 주는 착취적 죄책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계속 겪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야 은혜가 내 뒤에 있으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가를 배우는 게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고 가야 할 일인 거야. 살인마 김대두가 죽는 날까지 무죄한 사람들을 도끼로 때려 죽이고 그런 일 하나하나하나 그런 사건 하나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왜? 아니 그럼 맞아 죽은 사람은 뭡니까? 아니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 거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일찍 죽으면 그것 자체가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사람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너는 천국을 믿니? 천국을 믿는데 일찍 죽은 사람은 뭡니까? 라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일찍 죽은 건 가치 없는 거, 악한 거, 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조기 입학, 13살짜리 서울대 조기 입학한 거는 그냥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축하하고 자랑하면서 애 일찍 죽어서 천국 간 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도 심지어 그냥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제 아들이 먼저 그렇게 갔다고. 물론 인간적인 그 여전히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슬픔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목사가 목사직까지 다 때려치고 하나님은 죽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시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고.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 로컬 처치는 진짜 그 보편적 교회, 천상의 교회의 그 완료성, 그건 은혜로 완료된 거니까 그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해 여기는 이 불완전함과 이 추악함을 들춰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율법을 죽어라고 지키던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부정된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보세요. 이 스데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구제와 무슨 뭐 봉사와 이런 걸 시키려고 뽑아놓은 스데반이 그리고 빌립이 다 집사잖아요. 그들이 다 뭐 하냐고요. 사도행전에서 다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대놓고 그럴 거예요? 넌 왜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래? 왜 이 사도행전에 그 집사들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섬겼으며 어떻게 교회를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갔으며 이런 거를 했다라는 대목이 왜 한 절도 안 나와요? 왜? 교회는 그런 것으로 민주적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향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그 말씀에 의해 더러운 존재를 계속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특훈 목사, 뭐 언약교회 박특훈 목사 같은 사람 백분시에 백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 목사도 해금 내자 뭐 그리고 무슨 뭐 교회의 뭐 행정을 뭐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스타 됐었잖아요. 그래놓고는 6년 만에 자기 교회 다 버리고 이 교회는 개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해놓고 나는 내년에 다시 개척하겠다. 그리고 버리고 또 나갔어요. 그럼 뭔 개망신입니까 그게? 그 코딱지만한 지교회 하나도 개혁도 못하면서 그냥 웹사이트 가보면은 뭔 그렇게 유난들을 떠는지 무슨 뭐 당회에서 의결된 사항 뭐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됐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돈을 뭐 20만 원을 썼는데 거기에서 3천 원은 뭐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웹사이트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걸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배워서 그렇게 건강하게 민주적으로 아니 교회가 뭔 할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뭘 또 민주적으로 해 그 일결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런 똥덩어리 같은 똥통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제 민주주의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적이 있어요? 얘들아,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 가짜였을 때 다수가 너 인마 왜 소수가 우리 보고 나쁘다 그래? 우리는 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쁜 거야.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아이고 그러네요.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다수결에 의해 내가 밀렸으니까 당신들이 옳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를 교회에 도입을 하여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하죠. 교회는 그런 거와는 그냥 무관하게, 상식적으로는 가야죠. 무관하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계속 폭로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세워지자마자 교회를 풍지박산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집사가 서자마자 박살났다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근거로 하여 집사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맨 그런 데만 관심들이 있어요.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집사라는 놈이 또 나와갖고 또 저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니네. 그리고서는 이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또 가짜 증인들을 예수님 때와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요. 제가 거기 있어봐서 알지만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이렇게 청재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쭉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맨 졸고 있거나 아니면 그 웹 인터넷 그 노트북을 하나씩 앞에다 다 놔주거든요. 근데 무슨 수영복 입은 레이싱 모델 이런 거 보고 있는 인간도 있고요. 이제 곧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근데 대부분 어저께 과음해서 졸고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놓고 뭐가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게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그런 거. 정치는 대부분 보좌관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 다 보좌관들이 해요. 그리고 그 왼수들은 돈만 좀 있다 뿐이지 그냥 졸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웅성웅성 하다가 누가 소리 하나 빽 질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팔고 넘치고 싸우는 거죠. 응? 왜냐면 텔레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당 지도부가 봐줘야, 그래야 이 저는 여신이구나 되기 때문에 그냥 타고 올라가서 뭐 의사봉 질려 그러고 쇼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부자들이었어요, 다.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작 하는 게 뭐예요? 가짜 증인들 데려다가 지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이게 오늘날 율법을 쥐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족보 그거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율법 쥔 자, 남자들은 항상 연약한 자, 여자들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여자들에게서 예수를 끄집어내고야 말아요. 보세요. 율법 주인자들은 그 율법으로 항상 그 여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가 그랬죠? 타말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율법에 의해 루트. 그냥 거기에서 기각될 뻔했고 마리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세바 역시 율법에 의해 죽어야 되죠. 그죠? 다 남자에 의해 그렇게 되어버린 여자들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자리에 들어가 예수처럼 남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냥 약한 여자의 모습, 부정한 모습, 때로는 불륜의 모습, 예수님이 불륜의 자리로 내려왔잖아요. 자말의 자리. 놓고 제가 그 불륜이란 단어 썼다고 인터넷에서 아주 파상 공격을 당해갖고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거. 아니 그것도 하나 이해를 못해요. 행간을 누가 예수님이 뭐 누구랑 강간했다 그랬죠? 누구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낳은 여자들의 자리, 그게 다 불륜의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그런 모습이 상황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불륜, 하나님의 불륜,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부정한 성도들.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한 모습, 예수가 들어가 있었던 그 부정한 모습에 들어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연약한 취급받고, 때로는 부정한 자의 취급을 받고, 왜 창녀, 세리, 강도, 이런 자들이 다 그런 자였으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더니, 이 이해심 부족한 인간들이, 뭐, 그냥 저, 그, 신학생들, 뭐 목사들,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마을들, 뭐 양무리 마을, 십자가 뭐 이런 데서 그냥, 어휴, 뭐, 김성수를 타도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냥 거기다가 탁 들어가갖고 논제 한번 해줄 텐데, 죄송합니다. 쏙 빠져가지고 제가 못본척 하고 있는데, 다 봐요, 저도요.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안 아프겠어요, 저도요. 심지어 미시 USA 아줌마들까지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죠. 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이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니까 그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원고들 다 열심히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불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경하게 쓰여져 있던 거예요. 참, 사람들 정말 너무나 미련해가지고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스데반 보세요. 그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걸 알면서 첫마디가 뭐예요?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걸 들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은혜였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를 끄집어내셔서 결국은 모리아산에 세우셨다. 그 안에 들어있던 예수라는 그 존재, 그 안에 메시지로 내용으로 들어있던 그 예수라는 존재를 바로 당신들이 율법으로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왜 회개하냐.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왜 회개를 해야 되냐. 난 잘하고 있는. 근데 계속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또 여기서 스데반이라는 한 선지자의 삶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그들이 지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포도 열매를 계속 맺고 있었는데,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와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의 열매를 요구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행위로 멋지게 그런 포도, 그건 들포도야. 못 먹는 거야. 그거 내놓지 말고, 포도원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프로페셔널 농부들이란 말입니다. 소작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들이 열매를 못 맺었겠냐고요. 맺었는데,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열매, 회개하라라는 열매를 자꾸 요구하니까, 없어요, 그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은.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존재를. 계속 죽이다가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도 때려 죽이네? 그러면 종들을 계속 보냈을 때,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였으니까, 아들도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주인은. 근데 12형도 더 되는 자기의 사병들을 다 집에 놔두고 혼자가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죽으라는 거였거든요. 그 12형도 더 되는 걸, 그 아들은 내가 부를 수도 있어. 이게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부를 수 있는데 나 혼자 왔어. 그건 죽으러 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왜 죽으러 왔냐고요? 그렇게 열매를 못 맺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아니, 이 은혜를 듣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리로 갈수 있냐고요. 그걸 진짜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 이야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잖아요. 이게 자기들 가르쳐 한 이야기인 줄 알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일하게 딱 하나 알아듣는 비유가 그 비유란 말이에요. 모든 비유는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비유는 알아들어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교회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비유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듣는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런 놈들은 내가 살려낸다라는 거야. 그런 놈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보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알아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어떻게 알아들은, 어떻게 그들이 건져지느냐?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던진 돌, 그 돌이 주춧돌이 되어 그들을 받아서 부셔버림으로 말미암아 새 집을 만든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하는 집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의 집을 예수가 와서 부수는 거예요, 율법을. 부수고 자아가 아닌 예수의 은혜로 지어진 집, 그 집을 짓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지만 역시 자아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로서. 그 건축자들은 은혜의 돌, 예수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끊임없이 버리고, 예수님은 그 건축자들이 와디, 물길 위에 지은 집을 끊임없이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새 집으로 우리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 장막을 벗고 장막을 입고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사도가. 그게 집이란 뜻이에요. 집! 부수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축자들이 바벨탑이라는 성도 건축하고, 그 성이잖아요, 바벨성. 에녹성, 가인이 처음 지은 성. 다 그런 자아라는 집, 그런 집들을 다 짓고 있기 짓는 게 죄인이잖아요. 간디가 지은 간디라는 집, 법정이 지은 법정이라는 집, 그들의 선행과 무수의 삶과 뭐 이런 선교의 삶, 슈바이처처럼 이런 걸로 잘하는 집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내가 나의 영광과 인기를 챙기는 집, 그건 아무리 착한 일처럼 보여도 죄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의해 부서져야 하는 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롤모델을 삼아 그들을 쫓아가야겠다고 하는 병신들이 다 있다니까요. 잘하는 집을 짓겠다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무수의 예측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주일날. 그가 진짜 무수의 삶을 살았는지. 끝까지 그는 자아를 놓치지 않았어요. 죽어서까지도 챙겼어요. 내 책 내지 말라고. 내 거 아니니까 내 책 이제 내지 말라고.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지 말라고 그러지. 내 거 아닌데 지가 무슨 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라는 법정이라는 이름을 챙기고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인간인 거예요. 정말 더러운 좀비의 모습이 안 보여요, 거기서? 근데 기독교인이, 정용섭이니 박덕훈이니 왜 거기 가서 분양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님이요, 먼저 가 계시면 나중에 만나겠다고? 도대체 그 새끼들이 믿는 예수는 누군데, 어디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난 이게, 근데, 왜 이 시대 신학생이라는 놈들이 그 사람들의 책들에 열광을 하냐고요. 난 이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들의 지성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길래 그걸 하나 공감을 못하냐고.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기 챙기기에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개혁하자 뭐하자 다 자기 챙기기에 여력이 없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중요하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님이여 가 계시면 곧 맞는 소리기도 해요. 만날 거예요. 뜨뜻한데서 걔네들 다. 곧 만나십시오. 네. 만나셔서 아주 싸우나 잘 하시던지. 예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것이다를 그냥 배우고 올라가면 그 심플한 복음을 왜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은 이해했는데 자기 잘남 챙겨서 그래요. 지성으로도 자기 잘남을 챙기고 소유로도 자기 잘남을 챙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인간 세상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이수인에 꼭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뭐예요?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고 진리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했다는 건 진리 이외에 말씀 이외에는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없어. 그랬으면 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꼭 붙든 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할 게 많다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녹아서 숨어서 사세요. 뭐 대단하게 세상에게 영향력 주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상은 영향 안 받아요. 미워한다 그랬지 언제 세상에 교인들한테 영향받는다 그랬습니까? 영향 안 받아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녹아서 예수 믿는 자로 사시면요. 알아서 세상은 여러분을 재수없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계속 재수없는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그건 기독교인의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세요, 한번. 사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는 줄 아세요? 예수처럼 계속 세상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욕먹으면서 비하를 당하면서 사시게 돼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야, 나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양인가라는 모습을 폭로당하며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저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처절한 마지막 부탁 하나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해놓은 게 너무 많으면 그런 비굴한 부탁 못 해요. 왜 당신의 나라 임할 때나좀 기억해 주세요. 그딴 말을 왜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다시 없으면 한순간도 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 배우고 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예수의 이름에 의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종교인들과 화합까지 이루며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 성경에 기록된 그 물과 기름 같은 세상에서 격리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진짜 참 거룩 구별됨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